그리고 매달 첫날 와서 새벽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한 달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요. 또 매주 교회 오실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감사를 써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는 성령 집회를 하기로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2018년 매달 마지막 주 성령의 큰 역사가 임하는 주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성령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아버지와 한 집에 살았던 딸이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면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나에 대해 듣기만 하지 말고 나를 만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연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연구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를 만나십니까? 하나님을 연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불에 대하여 아무리 많은 얘기를 들은 사람하고 불을 직접 한번 만져본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 존재 자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 존재 자체의 고난이 있어요. 인간 존재 자체의 허무가 있어요. 인간 존재 자체의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 존재 자체의 절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우울, 슬픔, 외로움, 애정, 결핍 이런 모든 것이 마치 태양이 떠오르면 그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던 짜옥한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듯 그분을 만나게 되면 인간 존재 자체의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대신 다른 대용품을 우리 마음에 채웠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 마음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버렸어요. 그것은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즐거움, 새로운 물건들,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기계,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이 세상의 것들로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를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쏟아 부었어. 정말 만나야 할 그 진정한 최고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탄의 책략은 적중했습니다. 인간들은 인생의 최고의 만남, 하나님 만남보다 그 헛된 만남을 향해 계속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손에 세상의 것들을 가득 잡게 되면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어떤 꼬마가 양손에다 장난감을 가득 잡았어요. 근데 엄마 손을 잡지 않아요. 엄마가 얘 손을 위에서 잡아주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손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0 정도 되었어요? 그러면 세상에 것 많이 찾아봤죠? 돈도 찾아보고요, 성공도 찾아보고, 뭐 사람도 만나보고, 새로운 기계도 만나보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 다 됐다 이렇게 됩니까?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새로운 물건을 가져도 공허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뭘 얘기하죠? 세상의 것으로는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역설이에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가난한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 교회를 도우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미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에티오피아 교회가 우리 미국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네, 우리처럼 가난한 자들보다 부유한 자들이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요. 정곡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사탄이 미국 교회의 생명력을 뺏어가기 위해 미국 교회 안에 사람들 마음에 형통이라는 사탕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형통함보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강한 갈증을 가졌던 한 여인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녀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 땅에 사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을 읽을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의 사역 초반은 주로 갈릴리였어요. 요 갈릴리 호수 있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나와요. 그리고 또 내려가면 사해 바다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 지도인데, 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다가 오늘 갑자기 갈릴리 위에 있는 약 50km, 60km 떨어진 시돈 지역, 두로 지역 이곳으로 가버렸어요. 이방 땅이에요. 이 시돈이라는 곳은 특별히 그 구약시대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갔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22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두로와 시돈, 그곳에 가난 여자 하나, 이 여인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빠져나와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뛰어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내 딸이 귀신 들린 거 그거 자랑할 일 아니지요. 우리 한국 같으면 숨길 일이지요.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딸이 치유되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에게로 뛰어와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크게 울부짖고 있어요. 그녀는 이방인이라는 어두운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이라는 빛이 있는 곳을 향해 뛰어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한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그 소문으로 그녀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알았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주, 메시아, 그것으로 그녀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와서 지금 만나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 절박함, 간절함,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향한 아무런 존경도 없어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만나 논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질렸어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토론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하는 자들 많아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질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 잠시 쉬고자 두로와 시돈 지역 그곳을 간 것입니다. 그곳에 가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바로 딸이 병들었기 때문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싸늘합니다. 15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 이 여자 때문에 귀찮아 죽겠어요. 빨리 금방 치유하시고 우리 빨리 갑시다. 이런 투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부르짖음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 곁에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의 질병을 치유해주고 눈먼자의 장림도 고쳐주고 문둥병도 고쳐주고 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까이 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외치는데 예수님은 나는 유대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왔지 이방인의 부르짖음에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여인은 예수님의 단호한 거절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끈질기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입니다. 26절을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 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온이라는 들개가 있고 퀴나리온이라는 애완용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즉 애완용 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고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에는 주지 않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말을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예수님이 사랑 많으신 줄 알았는데 나를 개로 취급하네 하며 낙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도 그런 분들 있죠. 난 교회 오면 좀 사랑이 많은 줄 알았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 사랑이 없네 하고 낙심하며 가는 자들 많죠. 근데 그녀는 달랐어요. 여러분 정말 목이 마른 사람은 자존심이 없어요. 정말 목이 마른 사람은 물을 먹기 전에 체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정말 목이 말랐어요. 그 목마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장 57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녀는 자신은 이방인이니 괴라고 해도 좋습니다. 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뭐를요?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자기 딸의 그 평생 불치의 병이 치유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부스러기만이라도 좋사오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여인에게 부스러기가 아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읽죠.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여자여라는 단어 앞에 오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간절함, 그 갈망, 그 변함없는 믿음, 끝까지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감탄하였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얻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얻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순식간에 딸이 치유되고 말았어요. 평생 낫지 않는 병이 순식간에 해결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함, 그 갈증, 그 갈망을 믿음으로 연결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에 싸늘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테스트예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옛날의 믿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믿음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었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나와 엎드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속성입니다. 한번 믿었던 것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포기한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일회용 자판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흥정용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끝까지 지속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계속 그분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분을 믿고 끝까지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지속적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테스트라 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어떤 태도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보고 계시고 또 테스트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향해 내 믿음이 크다 칭찬하였어요. 왜 갑자기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고 간구하였기 때문에 내 믿음이 크다 말씀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5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여인의 사건 전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5장에 이 이방 여인을 향해 가난 여인을 향해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이 사건 앞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논쟁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 노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제자들은 다 믿음이 작고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저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나를 향한 기대도 없고 나를 향한 믿음도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 교회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배도 제일 앞자리 와요. 아, 교회도 잘 몰라요. 예수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의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옵니다. 그런 자가 있는가 하면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예배 땡 종친 이후에 설렁설렁 들어와서 그냥 예배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고 찬양 구경합니다. 설교 뒷짐지고 구경합니다. 그리고 죽도 전에 빨리 도망갑니다. 교회 사람 만나러 옵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갈망, 갈증, 이게 필요합니다. 현대 한국 교회는 영적 미지근함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뜻도 미지근한 그런 신앙 상태를 유지하지 마시고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매주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 없이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울며 부르짖은 적이 있나고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잠깐 소개했죠. 이 갈릴리 지역이 이스라엘에 제일 살기 좋은 곳이에요. 호수도 있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좋아요. 그런데 그 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내려가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12살이 넘으면 예루살렘 성에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갈 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이 사마리아를 왜 통과하지 않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거나 엄마가 유대인이거나 그렇게 혼혈족이에요. 그러니까 혼혈족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때 사마리아를 저 벗어나서 삥 돌아서 예루살렘에 항상 갔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 자체만 해도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달려왔어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자, 그런데 이 여인의 갈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가 유대인인 예수님 곁에 가면 예수님이 무시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게 그 시대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상식을 뛰어넘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은혜를,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 현대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몇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을 향한 갈증,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방 땅, 두로와 시돈 땅에 가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신 이유는 딱 이 여자 한 명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내려왔어요. 그러니 이 여인의 갈증, 이 갈망함을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으면서 이미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있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학생이 준비되면 스승은 나타난다. 여러분이 갈증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타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스승의 대답은 갈망함으로 만날 수 있다. 그렇지만 저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지 않죠? 그러자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면서 갑자기 제자의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스승을 밀치고 물에서 나왔어요. 자네 머리를 물속에 넣었을 때 왜 그렇게 몸부림쳤나? 숨이 막혀서 그랬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숨막히게 찾는 갈망을 가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었는데 이 제 친구 오총사 저렇 제일 앞에서 막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부흥사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막 이마에 땀이 안 나면 안수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모르고 몸을 흔들면 되겠다 싶어서 막 우리 모두 다 막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지나가면서 뭐 머리를 톡톡톡톡 치고 지나가는데 아 그냥 그분이 손이 닿자마자 불이 임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제 옆에 있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뜨거워 죽겠어요 하면서 막 외쳤던 기억이 나요. 근데 뭐 우리 오총사가 대단히 믿음이 좋았거나 뭐 대단히 착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나랑 맨날 같이 딸기소리하고 그런 애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뭐 착하고 이런 것보다도 찾느냐 간절히 원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방언도 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신앙 생활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죠. 근데 우리 교수님이 성령론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사도행전 2장 한 번 내리신 것이지 그 이후에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방언 같은 거 중언 부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방언을 하냐면서 와 굉장히 뜨거워서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강력한 소방수로 불을 다 꺼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제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그냥. 아, 교수님이 방언 없다는데. 방언 없음. 그날로부터 제가 방언하지.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CCC 대학생활 할 때 그때 큐티를 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계속 했었는데 그 후로는 큐티, 큐티가 제일 중요해. 말씀, 말씀. 큐티, 큐티. 제가 거의 큐티 박사였습니다. 뭐 아무 성경 구절 그냥 펴기만 하면 큐티를 쳐.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어요. 벌써 그 중고등학생들 보는 새벽나라, 예수나라 제가 다 참관했어요. 그 생명의 삶 편집장도 하고 뭐 큐티. 아 근데 이 큐티 큐티 말씀 말씀을 하는데 내 마음이 공허해요. 계속 공허해요. 정말 말씀이 중요한데 근데 공허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생활 할 때 집 뒤에 그 나무가 있었어요. 매일 집 뒤에 가서 하나님 내 어린 시절에 저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3년 내내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2000년 12월에 한국에 와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저는 그걸 원했어요. 2001년, 2년, 3년, 4년 계속 성령을 부어달라고. 근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2004년 4월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그 YMCA 강당 옆에 조그만 오피스를 빌려서 청년들이 와서 새벽에 집회를, 새벽 예배를 하고 떠나면 나 혼자 그곳에 앉아가지고 한 10시, 11시까지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오곤 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한 10시쯤 되었어요. 그날도 모든 청년들이 다 가고 저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온몸에 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성령이 다시 부어졌어요. 그 이후 제가 성령 집회를 하면 가는 데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난주에도 충청도 강경이라는 곳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입니까? 집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누구세요? 강경교회 누구누구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지난 12월에 저희 그곳에서 병원에 갔는데 이 가슴 쪽에 혹이 하나 발견돼서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집회 이후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집회 이후에 지금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뭐 CT도 찍고 다 찍었는데 그 동네 병원에서 찍어준 사진에 있는 그 혹이 지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흥분해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80대인 권사님을 저 또 바꿔줘요. 막 얘기를 해요. 신이 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한다면 누구에게나 성령은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을 만나 주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여인은 딸이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생겼어요. 딸의 병이 그녀가 모든 수치와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강력한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에게 있는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라고 말하죠. C.S. 루이스는 고통은 죽어있는 세계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말했어요. 다윗은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죠. 그에게는 절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뜨거운 절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세 번째로 계속 갈망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만 하나님을 만나는 갈망, 그건 진짜 갈망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결혼 전에 한 번만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결혼해도 계속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 번만 목이 마르고 그 후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네, 곧 환자 됩니다. 병듭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계속 목말라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만약 한 번만 배고픈 식욕이 생기고 그 후에 식욕이 없어졌다면 그 사람은 환자지요. 매 끼니 때마다 배가 고파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뭐 평소에 화내는 일이 거의 없는데 딱 한 가지는 화냅니다. 밥 제때 안 주면 화가 나요. 건강하다는 얘기죠. 저는 많이는 안 먹지만 딱 끼니가 되면 배가 고파요. 여러분 한 번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갈망 가지지 마시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 바랍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지요.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신약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성령 충만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만 성령 충만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2장에만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9장 계속 성령 충만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환상을 보고 그 당시에 로마의 장군 백부장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죠. 설교를 했더니 성령이 내렸죠. 그랬더니 초대교회 리더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베드로가 어찌 이방인 로마 장군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있느냐. 화를 어마어마하게 내는 거예요. 잘 이해 안 되죠. 복음 전했는데 화내는 거. 근데 우리 한국이 옛날에 일본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근데 어떤 한국의 목사님이 일본 순사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러면 막 독립투사들이 막 난리잖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일본 순사집에 갈 수 있느냐고 난리겠죠? 그런 배경이에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였기 때문에 로마의 장군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초대교회가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가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처음 베드로에게 성령이 내린 것과 같이 이 로마의 장군 집에서 내가 설교를 했는데 성령이 내렸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초대교회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그걸 인정해요. 여러분, 성령은 한 번만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알레이 토레이 신부는 아침마다 성령으로 샤워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 충만으로 인생 살지 마시고 세상 충만으로 허무한 인생 살지 마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도 이제 교회 좀 뜨겁게 신앙생활 해야 돼. 그거 말로만 안 됩니다. 정말 성령이 임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요, 그 핍박 많은 아버지, 교회 다닌다고 늘 핍박하는 아버지와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한 번도 교회 가는 걸 빼지 않아요. 어머니 안에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와 대화를 해보니까 어머니가 시집 와가지고 처음 그 동네에 있는 어떤 권사님을 만나서 교회에 갔대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매주일마다 나타나서 누구 엄마 하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권사님이 올 때 장독대에 가서 숨었대요. 아니 귀찮아가지고 아니 한 번 가줬더니 계속 오네 하면서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제 만나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 갔는데 시장통에는 그 제가 어릴 때 시장통 안에서 부흥회 같은 걸 많이 했어요.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그 부흥회 하는데 어머니가 저희 형인가 저를 업고 이렇게 딱 그 텐트 안에 여기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하면서 아는 찬송을 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머리를 그 텐트 안에 쏙 넣었대요. 넣는 순간 성령을 받아버려요. 쓰러졌대요. 그리고 방언이 나오고 그날 이후 아버지가 아무리 핍박해도 교회에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좋고 교회만 가면 살맛이 나고 기쁨이 생기고 아무리 핍박해도 끄떡없는 우리 오형제 중에 그 네 명이 목사 돼버린 거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더 기절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내가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나의 충만함 없이 네가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건 너는 어찌 된 일이냐? 나를 가까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먼 거리를 두고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신 우리 정근모 박사님 아시죠? 서울대학 나오시고 미국에 가서 24세로 플로리다 대학 최연소 교수가 되는 수재였습니다. 그분은 우리 한국에서 교육부 장관 두 번이나 했고 한국 원자력으로는 최고의 권위자죠. 그가 우수한 지성인으로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30대 후반에 13살짜리 아들이 심부전증으로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콩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콩팥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작용으로 이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노란색이었던 아들의 얼굴이 새까맣게 변했고 의사는 현대의학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며 손을 놨어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 그가 아들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아버지임을 알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지를 잡는 심정으로 그동안 믿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가끔 형식적으로 나갔던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회 집회가 있으니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방법이 없다며 교회 가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체면 없이 부르짖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집회 후 병원에서 아들의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들의 그 새까만 얼굴이 점점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평생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여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불가능한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이 좀 오래돼서 낙심 중에 포기한 분 있습니까? 영적 무기력에 빠진 분 있습니까? 돈 문제로 감옥 같은 삶을 사는 분이 있습니까? 가정생활의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된 분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문제에 꽁꽁 묶여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사람의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한 조각의 부스러기 은혜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모든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찾고 오늘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